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꼭 너희들이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그리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가운데 구름 아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한 자로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홍해길, 그 죽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식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늘 함께한 반석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될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안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지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원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멸망을 받았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악을 즐기한 것, 그러한 자들이 너희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뭐 절에 가서 부처 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한 모습일 뿐이죠. 왜 절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간음인 것이고, 그렇게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인 거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의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이야기인가요? 바울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다 넘어진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 뚝 띄워놓고 가운데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시험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시는 곳,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익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린 여전히 신앙생활 안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도 여전히 신앙 안에서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방금 읽으신 이 13절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시는 분이고 혹 시험 당하게 되더라도 피할 길을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늘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난 아무 문제 없이 난 정말 편안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시 그러는 분 계신가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손 들라고 얘기할게요.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거치는 부분들이다, 장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사실은 성경에서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절 이하에 뭐 얘기하냐면 우상숭배하는 걸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건을 또 들어요? 우상 제물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상 제물 먹는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그게 바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뭔가 거치게 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다고요. 우리는 늘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그 장애물들이 생기는데, 그죠? 장애물 없지 않잖아요. 다 장애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생기는데 그 장애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좀 힘드신가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 자녀가 참 계속 속을 썩여가지고 참 힘들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잘 하다가도 자녀 문제만 생기면 내가 아주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더라. 뭐 이런 경우에 그걸 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장애를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주변에 생기는 어떤 일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많이 탓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건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인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늘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잘 해야지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잘 해야지 되고요. 전도도 잘 해야지 되고 말씀 읽는 것도 잘 해야지 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야지 된다, 잘 해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장애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주변에서 자꾸 막게 되니까 그 주변의 것을 장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장애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어떤 것들, 그게 바로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뭐 질문해도 여러분들이 잘 대답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 엄청 하죠. 모세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게 광야라는 그 환경이었을까요? 그 광야라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음식도 떨어져요. 뭐 물도 없어요. 뭐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물어제끼고 뭐 그런 환경들, 척박한 환경들, 그걸 장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장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장애였던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원망하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져버리니까. 아니, 저렇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먹을 게 떨어져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찾았더니 쓴물밖에 없어.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장애는 뭐냐면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들이 바로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면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준 게 여호수아 갈렙이었고요. 나머지 정탐꾼들,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그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네, 포기해버리는 거죠. 누구가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가나안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 그 심판의 모습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그건 바로 우리는 가나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존재구나, 멸망의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광야 40년의 세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이미 넘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린 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서 있는 자들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에 대한 지식 있어가지고 우상제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다?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넘어진 자들인 것 같아요?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우상 제물도 올바로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넘어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동일하게 그들도 넘어진 자들이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 나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을 잘 먹을 수 있는데 그 제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이 넘어져 있는 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나 지식이 없는 자들이나 다 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지식에 맞춰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넘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받게 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죠.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린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욕심, 자기 자신을 향한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자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욕심 하나도 없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나를 향한 욕심, 자기 욕심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나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인정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지금 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난 시험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또한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인간이 덜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어떤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기도라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들으셨으면 기억 못 하실 거고, 기도라는 것은 내 뜻 무너지고 하나님 뜻 내 안에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이걸 원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 자체도 단순히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라라는 이야기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도 전부 자꾸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겠지, 자꾸 그런 의도로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오히려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주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기도를 생각하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왜 여전히 내 안에 문제, 내 주변에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가? 그게 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답답하신 거죠.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나? 아니면 기도를 내가 덜해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때 늘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내가 기도 못해서, 기도 안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상담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뭐지요? 너희들은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그것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길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때 나는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게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지금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 가지고 그 시험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가면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시험 들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 사실 자기 욕심에 지금 잡혀 있는 의도에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그 피할 길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나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걸 피할 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피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피할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 피할 길로 간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늘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피할 길 안 주시냐.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막막하잖아요. 도무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못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답답해하고 나에게 뭐가 부족한가, 말씀 보는 게 부족한가,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신,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할 길이라는 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피할 길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인 거예요. 그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내 환경이 어떻고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의 참된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십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성도들의 위치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피할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 그 고난들이 없어지는 게 피할 길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피할 길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품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 위치,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으면서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참된 피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주님은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 당한 것을 시험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시험 다 이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리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다 당하셨지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와주심,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에서 이겨내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동일하게 시험하는 거죠. 너 저 돌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너한테 다 줄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완성된 것, 하늘에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붙잡아서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이나 세상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들을 가진다 해도 그건 그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버려질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그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또한 완성하실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든지 그 시험에 예수님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는 건 결국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영광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떡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영광을 줘서? 아닌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진정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이미 완성된 것, 그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떡 달라고 이야기하고 떡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다 그거 구하고 있잖아요. 떡 달라고 구하고 있고, 이적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상 영광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거 우리가 받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 더할 게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해놓으신 것만을 보면서 그것만을 찬송하고 그것만을 감사하고 그것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밖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자꾸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겨내야 될 시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야지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정 우리에게 당해진 그 시험이고 이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시험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시험을 통해서 낮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확인되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이 시험은 모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구절 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 시험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모든 시험은 바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자들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무지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은 또 잘 넘어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우리를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광야 생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송해야지 되는 자들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어떤 걸 찬송할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분명히 시험 당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시험 당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처럼 보이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까? 시험 든 거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박국을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우리가 지금 닥친 환경, 악인이 의인을 잡아먹는 것 같은 이 환경, 하나님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요.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시험을 이긴 하박국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시선이 어디로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겁니다. 그 환경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시험당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광, 진짜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야지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들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